오늘은 역사 고전 강의 제17강. 중세 기독교 공화국의 그 붕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17강. 17강에 이어서 18강이 이제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기에 화약과 대포 그리고 종교개혁의 주체였던 프로테스탄트 이런 얘기죠. 그리고 17강에 앞에 있는 제16강은 그 로마 제국에서 중세 기독교 공화국으로의 이행에 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16강에서 지난번에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세를 지탱해온 것들, 교회와 전사조직과 경제체제, 이게 이제 중세를 지탱해주는 주요 요소였다는 것. 지금 16강과 17강, 그리고 18강, 이건 모두가 다 이행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묶어서 보자면 16, 17, 18, 이 모두가 다 그 이행기의 특징들을 서로 따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16강은 로마 제국에서 중세 기독교 공화국으로, 예, 레스푸블리카 크리스티아나, 기독교 공화국이라는 말을 저는 쓰는데, 기독교 공화국의 공화주의 체제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화주의 체제예요. 그리고 이제 17강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 17강은 중세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중세의 말이 르네상스니까. 르네상스를 근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중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행기이기 때문에 중세의 특징과 근대의 특징이 겹쳐져 있는 거죠. 어쨌든 시대의 밑바탕에는 중세적인 특징이 놓여 있지만 그것의 표면에서는 근대적인 것들이 드러나 보이죠.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몇월 며칠부로 뭐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행이라고 하는 게 겹쳐 있는 거고 그렇게 겹쳐 있는 것, 네, 메타바시스 겹쳐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그걸 볼 때 좀 누가 그 역사의 주인인가? 역사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역사 그 자체죠. 사람은 역사 속에서 그냥 살다가 뭔가 찔끔찔끔 뭔가를 하고 죽어가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 도도한 흐름이라고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이 주인이죠. 역사의 주인이죠. 인간은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뒤다보고 있으면 그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17강의 21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행기를 살펴볼 때는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죠. 이행기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행기가 전개되는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에는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때 이게 역사의 주인이죠. 이행기의 주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죠.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는 것,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역사라고 한다면 나 개인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가 흘러간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와 그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으로서 의도가 실현되지는 않죠. 우연적인 요소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때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서 함께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마침 그때 무슨 장비가 마련되어 있었어라는 것도 그때 그런 것이 있는 거고 장비를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있었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기의 주체라고 하면 주체 또는 역사의 주인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적어도 7개 정도는, 10개 정도는 아니어도 7개 정도는 자기가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기에는 두 가지 정도, 최소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이제 전혀 다른 종류로 보이는 것.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등장한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나타났을 때 역사의 주인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류로 보이는 새로운 것을 낚아챈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가, 2021년의 한국 사회가 어떤 상황이냐. 저는 이행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행기이기 때문에 뭔가가 겹쳐 있죠. 뭔가가 겹쳐 있어요. 뭐 낡아 빠진 것도 있고 뭐 새로운 것도 있고, 당장 코로나 팬데믹, 이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이게 생겨나면서부터 전혀 완전히 짧은 시간 안에 바뀐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이렇게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서, 대학에서 그러면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 줄 아는데, 도서관에서 과외 비슷한 걸 해보니까 그 공부를 전통적으로 그쵸, 중세 대학부터니까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걸 강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얼굴을 대면해서 강의를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좀 이대로 좀 계속 가면, 대학 4년을 작년에 입학해가지고 대학 4년 내내 그런 대면 강의에 호흡에서 호흡을 함께하는 강의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졸업한 사람도 생겨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전혀 새로운 흐름이죠. 그랬을 때 이것의 새로운 흐름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도 포함되니까 그런 도구들과 네트워크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방식, 그런 것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그게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죠. 2021년의 한국 사회가 그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도 기득권 세력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겁니다. 16강은 로마에서 중세로, 17강은 중세가 어떤 방식으로 붕괴의 징후를 보였는가. 네, 붕괴의 징후를 보였는가. 그리고 18강은 그 붕괴의 징후가 어떻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시대의 주된 흐름으로 올라서게 되었는가. 그 시대의 주된 흐름으로 올라서게 된 결정적인 사태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중세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건 분명히 근대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근대라고 누가 한다 해도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있죠. 중세에서 찾아보기. 그런 것들이 이제 이행기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16강은 중세 말의 이행기가 어떤 것인가? 17강은 어떤 것인가? 발문부터 보겠습니다. 중세 제국 해체의 이 뚜렷한 표상 중에 하나, 여기서 제국은 근대 제국주의 식민지를 만들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여러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중세 제국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그럴 때도 그런 거죠. 신성 로마 제국에 뭐 카를 대제가 여러 나라를 막 자기가 침략해서 합병하고 그래서 제국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덩어리의 크기나 이런 규모, 그 나라의 규모를 따져서 물을 때는 제국이라 그러고, 중세 공화국이라고는 않죠. 기독교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그걸 왜 기독교 공화국이라고 그러냐? 그거는 이제 교황청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 그것을 볼 때는 공화주의 체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공의회가 있고 교황이 아무리 뭐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자기가 큰 소리를 쳐도 공의회가 있고 추기경들이 있고 이런 견제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화정의 원리, 공화주의의 원리죠. 민주정은 아니죠. 뭐 선거를 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콘클라베 교황을 뭐 선출하는 방식은 있는데 뭐 그것도 민주정 방식이 조금 있긴 있겠지만 민주정은 그냥 머릿속에 민주정이 뭐냐 그러면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나이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공화주의는 뭐냐. 공화정은 로마도 공화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주정은 아닌데. 즉 삼권분립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도식이라도 머리에서 갖고 있는 게 좋죠. 머리에 갖고 있는 게 좋죠. 한국은 민주공화정. 다시 말해서 민주국가니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 사람들에게 권력이 가장 많아요. 입법부,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그죠? 그다음에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화정.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민주정이 먼저죠. 공화주의가 나중이고 그래서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에 대해서 권력의 양에서나 권력의 위력에서나 더 우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게 민주정의 원리죠. 민주공화국. 삼권분립이 중요하다 해도. 그러니까 사법부는 저 사법부에 있던 사람들 나와갖고 날뛰고 그러는 거 그거 아유 그건 뭐 그냥 뭐죠? 고시공부해서 합격했다고 그 사람들 아 그 공부가 뭐 대단해요?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판결 때려도 되지. 오히려 세상살이를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공부가 뭡니까? 우리 이 같은 역사고정관에 공부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역사와 철학이 중요하지. 무신 놈의 그 고시공부가 하고 너무 똥똥거리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 제가 좀 지금 약간 뿜었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자 신권에 반대하여 중세 제국 해체 제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라의 규모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뚜렷한 표상 중에 하나는 신권에 반대하여 세속권의 우위를 선포한 텍스트가 등장한다. 이게 이제 근대적인, 그죠. 세속권. 이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속권을 우위를 선포한 텍스트가 등장했다고 해서 세속권이 갑자기 신권을 제압하지는 못하죠. 일단, 신권 내부에서의 균열이 일어나야겠죠. 진정한 해체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깥에서 때려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다. 동서교육의 산물이기도 한 14세기의 흑사병은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기존 질서의 전반적 붕괴를 가속화한다. 네,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흑사병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체제의 맹화도 싹트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발문 전체 한마디로 뭐냐. 이행기의 특징이죠. 이행기의 특징이죠. 일단 그게 먼저 등장할 수 있어요. 세속권의 우위를 선포한 텍스트. 이거는 말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념, 이론적인 것이니까. 이론적인 것이 먼저 등장하죠. 이런 약간 뭐 환상적인 판타지물이라 해도 이런 것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회의 기저를,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이런 좀 살벌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이념들, 텍스트들 이런 것들과 새로운 물질적 토대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뀌고 하면서 새로운 체제가 그것으로부터 생겨나겠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먼저인 것은 세속권의 우위를 선포한 텍스트인데, 그렇죠? 그건데, 그것에 이어지는 사태들은 물질적인 삶의 구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추상적인 어휘를 동원해 보자면, 관념적인 것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이 이어진다. 즉 관념론과 유물론 그럴 때 물질적인 것이 유물론적인 것이니까 이어진다.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관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이 역시 겹쳐져 있으면서 그것들이 이행기의 사태들을 조율해 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그 흐름에 타는 거죠. 그 흐름에 올라타서 가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이행기다. 네, 이행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쇠퇴의 징후들이 보이죠. 쇠퇴하는 징후들도 보이고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막 흥성하고 그렇죠. 열병이 난 것처럼 뭔가 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니다 싶은 건 쇠퇴하기도 하고 그 쇠퇴의 흐름을 타버리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인가? 뭐 그런 것이 저기서 넷플릭스에서 한다고 해요. 그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넷플릭스로서는 이제 이익이겠죠. 뭐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주면 할리우드 넷플릭스에서 할리우드에 있는 사람들 또 기득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면 돈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게다가 그 제가 어저께인가요? 이야기의 탄생 거기서 그게 나왔나? 어디서 읽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야기는 뭐냐? 사람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일종의 심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찌질한 거. 막 울고 짜는 것이 아니라 막 애틋한 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먹히는데 사실 저 미합중국에서 나온 범죄 드라마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이렇게 가슴 아픈 장면이. 근데 분명히 오징어 게임인가 그게는 있을 거예요. 저 안 봤어요, 그거. 저는 그냥 이렇게 추리닝을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안 봐. 안 보는 이유도 정말 추리닝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추리닝을. 아디다스 추리닝 진짜 싫어하고 어깨 줄거진 거 정말 싫어해요. 추리닝 열심히 입었을 때는 군대 있을 때밖에 없어요. 군대 있을 때 그 군인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에서는 그거를 생활복이라고 그래요. 생활복 그다음에 생활화 예, 그거 추리닝 그때는 또 아이고 제가 80년대 군대에 있었잖아요. 추접스럽게 해병대는요. 해병대라는 한자 있죠. 해병대라는 한자를 추리닝 등짝에다 해병대라고 한자로 써줘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추리닝 안 입나 예. 근데 진짜 이거 진짜 거의 그 팀킬인데 그것도 약간 이승만이가 썼다고 하는 그런 글씨 거예요 아마. 예. 그래 그걸 써줘요. 갈겨서 써줘. 해병대라는 글씨를 갈겨 쓴 해병대라는 글씨를 그 초선은 아니고 해선가 행서로 쓴 해병대라는 그 글씨를 예, 추리닝 등짝에다 새겨줘요. 그런데 아마 해병대원들 중에 그거 쓸 줄 아는 놈 몇 없을걸요? 저도 대학교 다니다가 해병대 갔는데 80년대 초만 해도 대학 다니다 해병대 간 놈 별로 없었어요. 대학 다니다 갔다 해도 그거 보고 이게 그냥 지가 해병대인 줄 알고 짐작해서 그렇지 쓸 줄 아는 놈은 없을 거예요. 여튼 추리닝을 제가 싫어해. 그래서 오징어 게임 안 봤는데 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놀이가 나오나 봐요. 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정말 8살 이후로는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그 뭐랄까요 뭐 방송 같은 걸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길 가던 애들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게임의 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규칙을. 응?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 게 흥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행기예요.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뭐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잉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 흉내내고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그것도 웃기고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행기라고 하는 거, 이게 역사책에서 이행기, 그럼 그냥 이행기다 이렇게 외우지만 말고,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텍스트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사회 기반을, 14세기 흑사병은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그랬잖아요. 사회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떤 물리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 질서의 전반적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거 외워야 돼요, 사실. 역사고전 강의가 이런, 이게 좀 역사고전 강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이게 역사고전 강의를 제가 좀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역사고전 강의 써가지고 돌아가신 선생님, 그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선생님이 아, 좋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강요원 네가 쓴 책 중에 한 권만 골라봐라. 그럼 선생님이 좋은 책이다 하셨던 거, 뭐 이렇게 잘 써졌어요. 이런 게. 기존 질서의 전반적 붕괴를 가속화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죠. 순서. 하나의 관념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구상을 담은 텍스트가 등장하고,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물리적인 사태들이 벌어지고, 그에 따라서 기존 질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기존 질서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거다. 그럼 한국 사회는 지금 이제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예, 거의 다. 그러면서 동시에라는 말이 중요하죠. 새로운 체제의 맹아도 싹트기 시작한다. 이 발문에 있는 공식을, 발문에 있는 공식을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2페이지. 근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세 사회가 해체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중세의 해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이전 시대의 해체와 공통되는 점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앞으로 이제 할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비코의 새로운 학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다가 지금 이렇게 인트로덕션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비코의 새로운 학문 책이 번역본이, 뭐 지금 요즘에 새로운 학문 이 번역본이 새로 나왔죠. 새로 나와서 새로운 학문 번역본이 새로 나왔는데, 앤서니 그래프턴의 신대륙과 케케 묵은 텍스트들. 근데 앤서니 그래프턴이 그 한 부분도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실리우스의 평화의 옹호자, 디펜더 오브 피스. 요거는 마르실리우스 평화의 옹호자 정말 중요한 텍스트인데, 이거는 제가 언젠간 강의를 할 겁니다. 요거는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요 당시에는 이걸 지나치게 어려운, 제가 이거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가지고 강의를 못했는데, 이때는 지금 계획이 있어요. 마르실리우스의 평화의 옹호자, 요거를 강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책이죠. 1324년이니까 하이 미들에이지의 끝무렵에 나온 건데, 요게 뭐냐면 중세의 신권정치를 비판하고 중세의 교황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장, 중세의 통일성을 지탱했던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교황 권력의 약화. 그것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평화의 옹호자는 속권의 우위를 옹호한 텍스트다. 214페이지에 그 말 있죠. 이 책은 법의 원천이 인간의 정치적 지혜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느님을 법의 원천으로 삼았던 기존의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정치적 지혜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져온 거다. 오, 이게 프로네시스거든요. 실천적 지혜, 그렇죠? 프로네시스 윤리학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 이게 이제 일템 뭐예요? 고대를 부활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적인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4페이지. 중세의 몰락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14세기 위기 출발점은 기후다, 소빙하기다. 요거 옥스퍼드세계에서 지난번에 바로 얘기했었죠.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꼭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후 때문에 21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었고 영진의 농로가 줄어들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농로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요. 대표적인 사례가 백년전쟁인데 아, 이 백년전쟁 때문에 이제 잉글랜드가 백년전쟁의 아젠쿠르 전투 뭐 이런 걸 통해서 승리함으로써 프랑스의 기사계급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프랑스의 기사계급이 몰락하면서 프랑스나 잉글랜드나 이제 절대 왕정국가로 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기사계급이 몰락하니까 당연히 화약과 대포, 예, 말 타고 칼 들고 싸우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화약과 대포,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이제 중세 해체가 들어있다. 거기 저 217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14, 15는 중세 위기고 15, 16은 중세 해체로 나눌 수 있다. 그거 이렇게 겹쳐 있는 거다. 14세기에서 16세기를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로 잡고 그 안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모두 포함되는 것. 그리고 21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 이른바 모더니티, 근대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거기서 생겨나죠. 그렇죠? 요런 지금 이게 17강은요. 이행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이행기를 이해하는데 좀 약간의 도식이 있다. 그리고 그 도식을 기억해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알아차리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거를 이제 17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고 저처럼 역사 철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죠. 다음 주에 18강 하겠습니다. 다음 주 18강은 분량이 좀 있는데 그래도 한 번만에 할지 아니면 루터 종교개혁도 두 번에 할지는 일단 다음 주 돼봐야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